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베이라는 평신도 선교사는 남미의 밀림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있는 작은 부족들을 찾아가는 선교사들을 그의 경비행기에 태워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나르는 이 사역을 하기에 처음 비행 조종수를 배우는 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친 교관이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당신의 감각을 절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당신 생각에 비행기가 남쪽으로 간다고 느껴질 때 즉시 계기판을 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동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또 비행기가 막 아래로 내려간다고 느껴지면 그때도 계기판을 보세요. 그러면 계기판은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의 감각을 믿고 비행기를 끌어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감각이 어떻든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는 것을 계기판을 보고 믿어야 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당신이 믿을 것은 계기판밖에 없습니다. 당신 감각을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 후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라는 계기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환경이나 상황 또는 세상의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세상적인 감각을 믿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이 평신도 선교사의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금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지금은 마치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언제 소위 과거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몇 개월 만에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절대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매 순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멀지 않은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 정부가 구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당장 2025년까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가 종회도를 없애고 전자화폐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것은 6절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 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학자 찰스 브릿지라는 사람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북극성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행로의 방향을 잡을 때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좌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북극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은 좌우로 탈선하지도 않고 길을 잃거나 헤매거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7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께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산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 어떠한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 대한 약속, 형통에 대한 약속, 장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약속,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약속 등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 신령한 지식들의 근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는 몸의 힘을 빼고 물의 부력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질 것 같아 무서워 몸에 힘이 들어가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물의 부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빼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삶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 중 어떤 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자신의 인생의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인생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봤더니 다가오는 것은 실망이고 상처투성이고 속은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그 마음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건축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으로 두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은 다리입니다. 교각을 양쪽 기둥에다가 매달아 가운데는 기둥 없이 떠 있는 다리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 다리를 공사할 때 너무나 높고 위험함으로 기술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 불안과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공사 중에 5명이나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던 시 당국에서는 기술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공사하는 밑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후에는 그 그물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이 밑에 깔려 있으니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떨어져도 바다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가 떨리지 않게 되고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부터 일을 잘할 수가 있었고 다치는 일도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안전 그물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안전 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다리가 떨리지 않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공포와 불안함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전그물로 알고 그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연 법칙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틀림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이상 내일의 문제를 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일입니다. 1945년 6월 4일 독일 히틀러 휘하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롬멜 장군은 프랑스 서부 해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잔뜩 찌푸렸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씨라면 며칠간 아무 일도 없겠군. 그러다 그는 갑자기 자기 아내의 생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6월 6일인데 그는 부관을 불러서 잠시 베를린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전선을 이탈하여 부관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독일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바로 자기 아내의 생일날 그날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소위 D-Day였고 독일로서는 결정적인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명장이라고 추앙받으며 수많은 전쟁의 경험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전쟁은 며칠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독일의 결정적인 패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명철을, 우리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심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생각지 않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날의 문제조차도 감당 못해서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밤새도록 신음하며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에 철저히 우리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비록 현실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명철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든 의지하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배경, 학력, 재물, 권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명철이라고 불리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명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있으면 죄가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영적인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 앞유리나 뒷유리에 서리가 끼면 당연히 먼저 그것을 닫고 운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심각한 위험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떤 죄가 앞을 가릴 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는 죄가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삶에서 제거한 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깊은 확신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상하게 환경이나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인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에 깊이 많은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평안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주는 기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진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이 주는 의미에 따라 내 행동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환경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도 내 책임이고 그 의미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인생길에 어둠이 다가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패배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지고 눈앞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교훈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인도가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지인 캘리포니아 남쪽 산주안 카피스트라노라는 곳에 가면 비둘기를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서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펴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면서 5분, 10분 정도 기다리면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손바닥에 조용히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때 살그머니 손을 움켜잡으면 쉽게 잡힌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확실한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욕심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마치 비둘기가 살며시 손바닥에 내려앉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매일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어떤 경제 시스템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곳에 피하게 해주시고 멈춰야 할 곳에 멈추라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에 다가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